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관련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미국은 러시아에 크게 실망했다고 유엔 주재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VOA에 민간 항공기가 격추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행태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번 사례는 러시아가 격추 사건에 연루됐다는 실질적인 의혹 제기와 국제재판소 설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과연 유엔 헌장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추정되는 칠러 반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국 상원이 29일 차기 합참의장으로 조셉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을 인준했습니다. 이번 인준으로 던포드 차기 의장은 오는 10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며 마틴 댐프시 현 의장은 41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미 동부 보스턴 출신으로 세인트 마이클스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임관한 던포드 차기 의장은 불과 3년 만에 준장에서 대장이 되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했습니다. 던포드 차기 의장은 지난해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되기 전 1년 6개월간 아프간 주둔 미군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상원은 이와 함께 이날 폴셀바 공군수송사령부 사령관을 합참 차장에 또 대런 맥듀 공군기동사령부 사령관을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각각 인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 기간 중 국내 총 생산 GDP가 이같이 성장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수출, 정부 지출의 증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민간 투자와 수입 감소는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이후 완만하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경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100년에 11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에 85억 명, 2050년에 97억 명까지 늘어나며 2100년에는 112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 등의 인구 증가율세가 두드러져 이들 9개 나라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인도 인구는 2030년에 15억 명에 이르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030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어 7년 뒤 인도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에 친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30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스카타이치로 자민당 의원의 관련 물음에 최근 겨우 성사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제재 대신 성실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FIFA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수뇌부에서 오랫동안 저질러진 이 뇌물부패 추문 여러 번 뉴스로 전해드리셨을 겁니다. 이 FIFA 임원과 스포츠업체 대표 등이 20여 년간 월드컵 대회와 각종 축구 경기의 관할권과 방송 허가권 등의 대가로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죠. 이 FIFA는 1904년 창립됐는데요. 세계 축구계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UN보다 회원국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각종 수입 사업 배분 단계까지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오간다고 해요. 지난 4년 동안 57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규모가 엄청나죠. 어쨌거나 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미국 연방경찰국인 FBI가 주도를 했었는데요. 미국이 밝혀낸 이 FIFA의 대규모 추문, 바로 이 스캔들의 모든 이야기가 미국의 한 박물관에 영구 전시된다고 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남동부 사막 가운데 있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갱스터 박물관에 전시관이 만들어지는데요. 범죄 조직에 대한 전시물만 모아놓은 박물관인데 이 FIFA의 추문에 대한 전시회의 이름은 아름다운 게임의 추악한 전락입니다. 수십 년간 뇌물 수수가 관행화된 FIFA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부패를 수사한 각종 자료와 물품이 공개됩니다.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들은 영국과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나라 사람들인데요. 전부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나라란 사람이라는 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1920년대, 30년대를 흔들었던 범죄 조직들의 생생한 흔적들과 함께 FIFA의 추문에 얽힌 모든 자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응원하며 선수들과 FIFA의 이름을 외쳤던 축구 애호가들, 이 박물관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어쨌거나 이 전시회를 두고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조직적인 범죄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 배경과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에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3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3도에서 27도 분포. 개성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켈리 시몬이 부릅니다. Nobody Does It Better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8월 6일로 잡혀있는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명물 사자를 사냥한 미국인 의사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방송이 주관하는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8월 6일에 열리는 방송 토론회에는 모두 10명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예. 토론회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요일까지 29일까지 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모두 16명이었던가요?
아닙니다. 17명입니다. 원래 16명이었는데요. 예. 수요일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날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 나간다고 등록해서 이제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참 많은 수였는데 이제 17명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이 첫 토론회에서 10명만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 10명을 가르는 기준이 있겠죠. 역시 지지율인가요?
맞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정한 규칙을 보면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월 4일 오후 5시까지 나온 전국 여론조사 5개의 결과를 평균 내서 지지율 순위로 앞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일주일 앞둔 목요일 현재 지지율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30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미국 퀴니펙 대학이 집계한 지지율인데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씨가 19.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민자하고 또 미군 전쟁 포로를 모욕하는 말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 2등은 누군가요?
네,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지지율이 13%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11.7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꼴찌는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이었는데요. 네. 지지율이 0.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7월 30일에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첫 토론회에 참가할 사람이 누가 되는 건가요?
뭐 당연히 1, 2, 3등인 도널드 트럼프, 제프 씨, 스콧 워커가 들어갔고요. 네. 다음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의사 출신인 벤 칼슨 후보입니다. 그 뒤로는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마지막으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7명은 누군가요?
네, 29일에 공화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짐 길모 전 버지니아 주지사는 일단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났는데요. 네. 지지율 선으로 보면요, 리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그리고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이죠. 여성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 또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순이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꼴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1차 토론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토론회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월 6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 있는 퀵큰론즈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네. 이 토론회는 폭스뉴스 방송과 라디오 그리고 폭스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예. 지지율이 떨어져서 1차 토론회에 못 들어가는 후보들을 위해서 또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율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들을 위한 자리가 다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열립니다. 예. 원래 폭스뉴스 측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도 제한을 뒀었는데요. 네. 이게 전국 지지율 1% 이상인 후보만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최근에 폭스뉴스 측이 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네. 이 저녁에 열리는 토론회에 못 들어간 후보들이 나오는 이 토론회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립니다. 물론 이 자리도 폭스뉴스가 생중계합니다.
네, 뭐 지지율이 상위권인 후보들은 느긋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은 좀 애같하겠네요.
물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 저녁에 벌어지는 1차 토론회에 얼굴을 내비치는 게 앞으로 유리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이 하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새로 나올 때마다 이 하위권 등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하위권 후보라도 벌써 포기하지 않고요.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목요일 30일 미국 연방 상무부가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죠.
네, 2분기니까 올해 4, 5, 6월에 미국 경제가 연율로 환산해서 2.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을 따질 때는요, GDP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죠.
맞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이라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를 합한 값을 말하죠. 네.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경제 성장률이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 물가 상승분을 덜어낸 수치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7%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플러스로 성장한 모습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에 무역 수지 개선과 소비 증가 그리고 주택 시장 회복세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나 수출이 잘 된 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군요.
예. 자, 원래 외부 전문가들이요. 2.5% 상승을 예상했었는데요. 2.3% 성장이라면은 예상치에 조금은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 경제가 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은요. 이제 연방 준비제도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미국 경제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이 FRB, 즉 연방 준비제도가 언제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는 문제죠. 그런데
예.
오늘 발표를 근거로 연준이 조만간에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가진 권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죠.
네, 이자율을 조정하면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연준이 이런 방법을 써서 경기를 띄우거나 아니면 가라앉힙니다.
네. 자, 오랫동안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기준 금리를 0%, 0%로 유지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금리를 좀 더 오래 잡아두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물가가 많이 뛰면요. 경제가 성장해도 별로 실익이 없는데요. 그래서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은 이 불황기에는 금리를 낮췄다가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이자율을 올려서 이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네. 이 목요일에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연준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29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 위원회가 연준 이사들 그리고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연준이 펼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네.
이번 모임, 그러니까 7월 모임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자율을 올린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예.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줄어들고 일자리 시장이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튼튼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평가를 근거로 외부에서 이제 연준이 곧 이자율을 올릴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올해 안에 이자율을 올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번 9월 아니면 늦어도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사자 한 마리를 사냥해서 지금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주인공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월터 파머 씨입니다. 파머 씨가 최근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에 사냥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는 여기서 이 전문 안내인들의 도움으로 사자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문제가 됐다면 죽이지 말아야 할 사자를 죽였거나 아니면은 사냥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그런 걸까요?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 파머 씨가 죽인 사자가 이 짐바브웨 황계 국립공원에 사는 사자로 세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사자면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세실이 올해 13살 먹은 숫사자인데
네.
지역에서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지난 2008년부터 이 세실을 연구하면서 이 녀석이 유명해졌는데요.
네.
짐바브웨에서는 이른바 국민 사자로 불렸답니다.
예. 국민 사자로 불리는 사자를 죽여버렸으니까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 안에서 사자를 사냥하는 게 불법이라는데요. 그런데 네. 파머 일행이 사자 세시를 국립공원 밖으로 유인해서 잡은 사실이 알려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자 세시를 공원 밖으로 유인을 해서 사냥한 사건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당사자인 미국인 파머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28일에 파머 씨가 성명을 냈는데요. 네. 자신은 이번 사자 사냥을 합법으로 알고 있었고 사냥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죽인 사자가 세실이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짐바브웨 당국이 약 5만 달러를 받고 현지에서 파머의 사냥을 도와준 전문 사냥꾼하고 사냥터를 제공한 땅 주인을 포칭, 즉 불법 사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지만은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파머 씨가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먼저 인터넷을 중심으로 파머 씨를 비난하는 소리가 정말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파머 씨의 행위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파머 씨 치과의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이 이 항의하는 댓글 때문에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파머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도 항의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파머 씨 병원 위치가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자 파머 씨가 운영하는 치과 앞에 29일에 시위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치과로 들어가는 이 문에는 이 죽은 사자 세시를 애도해달라는 안내문하고 이 파머 씨를 저주하는 문구가 붙었고요.
네.
또 죽은 세실의 사진을 든 사람들이 병원 밖에서 파머 씨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머 씨는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치과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자를 죽인 파머 씨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현상을 또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파머 씨 사건이 알려지자 이 미국 안에서 몇몇 유명 인사가 이 파머 씨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지금 흑인들이 경찰폭력으로 연이어 희생된 사건에는 이 유명 인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네.
저렇게 사자 한 마리 죽은 걸 가지고 난리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하는 주장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죠.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탄생한 지 지난 30일로 50주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50년 전인 1965년 7월 30일에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이 새 사회보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is insurance will help pay for care in hospitals, in skilled nursing homes.
예, 바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서비스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올해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예, 미국 전역에서 이 많은 축하 행사와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맞춰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의료 서비스가 이 단지 일부 계층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여기에 만족 개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름도 비슷하면서 또 서로 다른 제도인데요. 먼저 메디케어부터 살펴볼까요?
예, 메디케어는 이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의료, 의학이란 뜻의 메디컬과 또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인데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의학적으로 보살펴준다쯤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누구를 보살펴주는 것이냐면요, 65살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65살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바로 이 메디케어입니다.
네,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미국인이 만 65살 생일에 생일에 맞는 달의 첫날부터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일단 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네.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을 들락날락한 사람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의 하나고요. 네. 예, 메디케어가 이 노인 의료보험 제도긴 하지만 나이가 65살 이하인 사람에게도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예, 영구적인 신체 장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 말기 신장 질환 환자로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예, 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종류가 네 가지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병원 입원비, 전문 요양시설 진료비, 가정 방문 진료비 등은 거의 대부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예, 추가로 일정 금액을 내면 약값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이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앞에서 이 메디케어가 의료, 의학이라는 뜻의 메디컬과 이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진 케어를 합친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네, 예, 일단 메디컬이란 말하고 다른 단어를 합친 게 아닐까 싶은데 도움, 뭐 원조를 뜻하는 에이드를 합친 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 메디케이드는 의료 원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와 임신 여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냐 아니냐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주마다 다 다릅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역시 주마다 다른데요. 연방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빈곤선을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빈곤선이라면 이 한 나라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네. 2015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인데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약 3만 2천 달러 이하라면은 이 모든 주에서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여기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람이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사람이건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격 요건이나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예, 하지만 어느 주든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진료비, 엑스레이선 등 여러 가지 검사 비용, 또 25살 미만의 어린이 검사비 진료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혹시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두 혜택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65살 이상의 빈곤층 노인 가운데서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약 830만 명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특히 신경 쓰는 건 임산부와 어린입니다. 네. 예,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이 출산비를 부담한다고 하고요. 또 가난한 미국 가정의 어린이들은 모두 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예, 21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기 신체 검사부터 안과, 치과, 발달장애 등의 검사, 진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비용은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 메디케어는 회사에서 이 급여를 줄 때 미리 메디케어 세금을 제하고 주고요.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내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청장년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이 노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요. 이 세대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다시 아래 세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4년까지 출산율이 아주 높았던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요즘 메디케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드는 정부 예산이 엄청난 규모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보건후생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의 예산이 보건후생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예, 웬만한 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인 약 5천만 명이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고요. 6,9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법이 발효된 지 목요일로 50주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미국 사회도 많이 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인들의 수명이 크게 늘었는데요. 1965년에 65살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13.5년, 여성의 경우는 18년이었는데요.
네.
예, 지금은 남성이 19.3년, 여성은 2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65살인 남성의 경우는 앞으로 19년, 여성의 경우는 21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요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동안에 일어난 변화라면요. 1965년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을 위한 진료소와 백인들을 위한 진료소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1965년에는 메디케어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2006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이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는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메인 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메인주는 1820년에 50개 주 가운데서 23번째로 연방에 가입한 주다.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메인주는 미국 본토 가운데서는 가장 북쪽, 그리고 가장 동쪽 끝에 있다. 미국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으니 어쩌면 떠오르는 해도 가장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메인주는 미국의 동해안, 그러니까 대서양 해안과 접해 있는데 동부에서 시작된 식민 시절의 분위기가 아직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항구의 선술집 자리며 수백 년 세월 바닷바람을 견뎌낸 부두, 선착장, 고깃배 등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메인주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로 또 등대가 있다. 바다 사람들에게 망망대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다 만나는 한 줄기 등대의 불빛은 그야말로 생명빛과도 같다고 하지 않던가. 메인주의 등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메인주의 등대인 헤드라이트를 보지 않으면 메인주를 가지 않은 것과 같다는 소리도 있다. 메인주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로렌 가이거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Portland Headlight is very famous in Maine, and it's commissioned by George Washington It is the state's oldest lighthouse.
메인지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헤드라이트 등대입니다. 포틀랜드에 있는데요. 이 등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데요. 하얀 기둥의 헤드라이트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입니다.
메인주는 미국에서는 최북단 대서양을 따라 위치해 있어서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서 춥기로 유명하다. 미국 어떤 주는 가로 면적이 더 넓기도 하고 어떤 주는 세로 면적이 더 길기도 한데 메인주는 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남부와 북부 기온차가 특히 심하다. 가이거 씨의 설명이다.
Maine enjoys a very healthy comfortable climate with four distinct seasons.
메인주는 기후가 좋고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공기가 정말 좋고 깨끗하고요. 봄, 가을에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겨울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메인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인주는 보통 해안 지역과 남부, 북부 크게 세 부분으로 기후를 구분하는데요. 해안 지역은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선호라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죠. 남부와 북부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20도 가까이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메인주는 50개 주 가운데서 주 면적 순위 39위로 그다지 큰 주는 아니다. 땅도 척박해서 농사도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으니 해산물은 좋지 않을까? 물론이다. 메인주는 특히 바닷가재 요리가 아주 일품이다. 연간 약 400만 파운드의 랍스터, 바닷가재가 메인주 해안에서 잡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As you all know, our lobster is most famous and much fresher than any of the market. And
메인지의 바닷가재는 아주 유명하죠.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 자리에서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쪄주는 곳도 많은데 다른 어떤 곳보다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굴과 조개도 아주 맛있어요. 찐 옥수수와 같이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no rules other than you must eat the entire tail and entirely both claws. Crush those lobsters.
바닷가재를 먹으러 부둣가를 걸어갈라치면 알록달록 수많은 자물통을 매달아 놓은 철조망이 길게 서 있는 걸 볼 수도 있다. 바로 메인주 포틀랜드시의 명물이다. 자물통에는 대부분 사랑하는 남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듣자니 한국의 남산길에서도 이런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다던데 철조망에 자물통을 매달아서라도 헤어지기 싫은 남녀의 마음은 동서양이 따로 없나 보다. 메인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는 아케디아 국립공원이다. 몇 년 전 어느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다시 찾고 싶은 국립공원으로 선정됐던 곳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여느 공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바닷가 절벽과 섬으로 이루어진 해상 국립공원이니 말이다. 다시 로렌 가이거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Arcadia National Park, which comprises more than 35,000 acres of land.
아케디아 국립공원은 마운트 데저트 섬과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메인주에서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요. 한 곳에서 산과 바다, 절벽, 숲, 연못과 벌판까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지 대부분은 숲으로 우거져 있다. 메인주는 육지의 85% 이상이 삼림이라고 한다. 잔뜩 눈이 온 겨울날 빽빽이 들어선 전나무 숲과 소나무 숲의 이국적 풍경은 유럽의 추운 어느 나라를 떠올리게도 한다. 삼림이 많다 보니 임업이 활발해서 목재와 종이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 메인주는 항구 도시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성장가도를 달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중심이 미국의 남서부로 이동하면서 상당한 인구 유출과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인구도 별로 없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 대신 메인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주로 이웃 버몬트주와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주다.
네, 메인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메인주의 주도는 어딘가요?
네, 주도는 오거스타인데요. 다른 여러 주들이 그런 것처럼 이 메인주도 가장 큰 도시는 주도인 오거스타가 아니라 앞에서도 종종 나온 이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포틀랜드가 서부에 있는 도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이 포틀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도시가 둘이 있는데요. 아. 예,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서부 오레건주에 있는 포틀랜드고요. 예,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메인주에 있는 포틀랜드입니다.
아. 아, 네.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도 항구 도시죠?
예, 맞습니다. 이 포트, 항구, 랜드, 땅이라는 이런 이름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두 도시 모두 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 도시고요. 예. 예, 또 각각 이 메인주와 오레곤주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재밌네요.
예, 그런데 이 두 도시의 이름이 같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 네.
예, 실은 이 오레곤주 포틀랜드가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1800년대에 이 오레건주 포틀랜드가 개척될 당시에 동부 보스턴 출신과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두 명의 개척자가 각각 자기 고향 이름을 지명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서로 의견이 맞서서 결국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메인주 포틀랜드 출신의 프랜시스 패티그로브가 이 3세판 가운데서 두 번을 이겨서 결국 오늘날의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네,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메인주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메인주의 25센트 동전에는 등대와 범선 한 척이 새겨져 있는데요.
네.
예, 메인주의 해양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대는 앞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포틀랜드에 있는 헤드라이트 등대를 말하고요. 이 범선은 1900년에 조선돼서 메인주부터 체사피크만까지 이 대서양 해안을 누비던 유명한 빅토리 차인 범선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메인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동부 메릴랜드 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Today's phrase that I'll teach you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영은 선미에게 Yes, I just got paid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Dinner is on me tonight.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니까 설미는 What? 뭐라고? You'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10 people? 우리 10명 다 저녁을 사준다고?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월급을 벌써 그렇게 써버리면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Today's phrase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인데요.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means that someone will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and they want to spend it quickly. This phrase is used when talking about the reckless spending of money, and if someone spends money recklessly, they will never have money for emergencies, right?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돈이 다 타들어간다인데요.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이 영어 표현 burn a hole in one's pocket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our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불에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to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to spend money quickly and recklessly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My love, m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ll you still more. God
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to the open arms of the sea. Wait for me, wait for me. I'll be coming home. Wait for m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노예로 끌어감으로써 전 세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어린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 사랑하는 가족의 살해, 살던 집의 파괴 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될 심각한 충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다웨시라고도 불리는 ISIL은 자살폭탄 요원과 소년병으로 이용하기 위해 50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ISIL은 가족들에게 어린이들을 다웨시와 함께 싸우기 위해 내어놓도록 강요했습니다. 2015년 들어 지금까지만 해도 다웨시는 시리아에서 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칼리파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은 잔인한 행동을 강요당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측은한 감정을 없애는 집중적인 종교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라크 제2대 도시인 모술에서는 13살 미만 어린이 약 600명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 전 시리아에 있는 팔미라 로만 야외 극장에서 다웨시는 어린이들에게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일단은 시리아 정부군을 잔인하게 살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 처형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다웨시는 선전 활동의 대부분을 어머니들에게 집중하면서 아들, 딸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틀 안에서 양육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웨시가 발행한 안내서는 소녀들을 싸움터에 나가도록 충동하기 위해 이슬람 여성 전사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웨시는 잠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책으로 순교자들과 영웅적인 지하드 전사들의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웨시는 또 어린이들에게 감정을 없애기 위해 이슬람 국가의 전투 장면과 참수 장면을 담은 폭력적인 비디오를 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랍 세계는 다웨시의 전략에 속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증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웨시를 비꼰 최근의 아랍어 슬로건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다웨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는가? 이는 곧 살인, 성폭행, 여성의 위신 추락, 돈 훔치기, 주민 몰아내기, 어린이 징집, 민족과 종교 청소 등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 기독교도, 예지디족, 시아파 회교도들에 대한 모든 야만적인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